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중국 실무그룹을 구성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24일 홈페이지에 헤드울프 장관 대행이 최근 중국 공산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프 장관 대행은 무역과 사이버 안보, 이민, 지적재산권 영역에서 중국의 악의적인 활동으로 중국의 위협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울프 장관 대행은 실무그룹이 미국이 직면한 위협에 상응한 단기 장기적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정하며 이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양측의 영사관 폐쇄 조치로 한층 악화된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27일 수찬성 청두의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2020년 7월 27일 오전 10시 중국의 요구에 따라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폐쇄됐다며 중국 당국이 정문으로 진입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총영사관의 성조기는 오전에 내려졌으며 전날에는 버스와 트럭이 영사관 공간 내부를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자국의 지적재산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남부 텍사스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명령했으며 이후 연방요원들이 진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6일 자국 해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해 해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해군의 날 기념식에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수중 드론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보급되면 러시아 함대 특유의 이점과 전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지대함에 배치할 수 있는 지르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최소음속의 5배 이상 속도가 가능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최종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모더나는 이날부터 성인 3만 명을 대상으로 제3상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사용 약물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는 마지막 시험 단계입니다.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는 성명에서 회사 안팎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3상 임상시험이 무척 고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러시아를 참여시키자는 미국의 제안에 독일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27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방안에 대해 G7과 G20은 현명하게 조직된 구성이라며 더 이상 주요 11개국이나 12개국 정상회담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러시아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국과 인도, 호주 등의 참여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스 외무장관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 해결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한 러시아의 G7 복귀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이 지역 내 평화를 위해 기여한다면 다시 G7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한 데 따른 제재로 주요 8개국 회의에서 배제됐습니다. 미 백악관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이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가벼운 증상을 보여 안전한 장소에서 격리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감염에 노출될 위험은 없다며 국가안보회의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다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면밀하게 접촉하는 모든 관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백악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최고위급 인사 중 한 명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가나 인종을 막론하고 경제 사회 전반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식당 관광업계는 물론이고 영화계도 정체돼 있기 마찬가지인데요. 바이러스가 재확산하면서 미국의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 영화들이 속속 개봉 일정을 늦추고 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뮬란은 이미 개봉이 지연돼 8월 말에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고 하고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도 7월 17일 첫 상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역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올해 12월 개봉할 예정이었던 톰 크루즈 주연의 탑건 후속편은 내년 7월로 늦춰졌고요. 맷 데이먼 출연작의 더 라스트 듀얼도 올해 12월에서 내년 10월로 미뤄졌습니다. 그 밖에 3D로 개봉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영화 아바타 속편, 스타워즈 시리즈 개봉이 1년 연기됐고요. 스파이더맨 시리즈도 한 달 늦어진 내년 12월에야 관객들을 만나보게 됐습니다. 미국의 대형 영화관 체인인 AMC와 시네월드도 재개관 날짜를 8월 중순으로 미룬 상태인데요. 하지만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아직 다시 문을 열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로써 여름마다 흥행작들로 가득 찼던 미국 극장가가 올여름에는 조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소셜미디어로 만나는 유명인사와 코로나 의료진을 돕는 사람들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흐리고 낮부터 함경도와 평안북도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1도에서 30도, 신해주는 22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21도에서 29도, 함흥 20도에서 26도, 청진 지역은 19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Ronettes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이제 내 사랑이 돼달라고 하는데요. Be My Baby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청두 주재 미 총영사관이 27일 폐쇄됐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 세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산 무인기, 즉 드론의 앱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이 결국 문을 닫았군요.
그렇습니다.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중국 남서부 쓰촨성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이 폐쇄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 인력들이 완전하게 철수한 뒤에 정문을 통해 들어가 영사관을 접수했습니다.
주말 동안 사전 작업이 상당히 진행됐던 모양이군요.
네, 중국 정부가 지난 24일 미 국무부에 72시간 이내에 총영사관 활동과 행사를 모두 중단하고 철수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미국 측은 주말 동안 이사용 화물트럭을 이용해서 이삿짐을 대부분 밖으로 빼냈고요. 27일 아침 6시 조금 넘어서 성조기를 내리고 건물 앞에 붙어있던 영사관 견판을 떼는 것으로 사실상 폐쇄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청주 영사관 폐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공산당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에서 청두 영사관은 지난 35년간 티베트를 포함해 중국 서부 지역 주민들과 미국 관계의 센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관도 트위터에 청두 총영사관 발자취가 담긴 영상을 올리면서 청두를 영원히 그리워할 것이라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청두 총영사관의 주요 업무가 중국 서부 지역 주민 관련 업무였다고요?
네, 이곳이 신장과 티베트 등 중국 내 소수민족 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었는데요. 이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현안이 많은 지역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성명에서 중국에 있는 다른 미국 공간을 통해서 앞으로도 관련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다른 미국 공관이 몇 개나 더 있나요?
네, 수도인 베이징에 대사관이 있고요. 이번에 문을 닫은 청두 외에 상하이와 선양, 광저우, 우한 그리고 홍콩에 영사관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는 중국 공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네, 수도 워싱턴 DC에 중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외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 총 영사관이 있고요. 휴스턴에도 총영사관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미국 정부 요구로 폐쇄됐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휴스턴 영사관 폐쇄 당일인 지난 24일 청두 소재 미국 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한 건가요?
네, 이곳이 간첩 활동과 지식재산권 탈취의 중심지라는 게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설명입니다. 국무부도 이번 조처는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미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처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잘못된 행위에 맞선 정당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처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았는데요. 그러자 중국의 폐쇄 요구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양국 간에 현재 일어나는 일은 중국이 원한 게 아니고 모든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국이 주고받듯이 총 영사관을 하나씩 폐쇄했는데요. 앞으로 또 추가 대응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앞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공관 추가 폐쇄에 대해서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도 항상 이 동등한 수준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향후에 두 나라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부 언론은 다음으로 폐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간첩 혐의를 받던 중국 연구원이 은신해 있다가 체포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짚어보도록 하죠.
네, 27일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1,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6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춤한 것 같았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이 해변이나 휴양지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교적 방역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던 나라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주죠?
맞습니다. 호주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빅토리아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 당국이 27일 530여 건의 신규 확진 건수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빅토리아주는 다시 봉쇄 조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호주가 이달 초에 멜버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빅토리아주에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자 시드니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통행을 막고 빅토리아주 전 지역에 6주간 봉쇄 조처를 내린 바 있었습니다. 대니얼 앤드루스 빅토리아주 총리는 이 숫자가 현실이라면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출근하는 한 봉쇄 조처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도 방역 모범국 중에 하나로 꼽혀왔는데요. 한국의 사정은 어떤가요?
네, 한국에서도 최근에 다시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27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내 누적 확진자가 전날보다 25명이 늘어서 14,000명, 누적 사망자는 1명이 늘어서 299명을 기록했는데요. 그나마 며칠간 하락세를 보이긴 했었는데 하지만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염자가 조금 줄고 있다는 건가요?
네, 25일에 확진자가 약 110명, 26일에는 약 60명이었는데 27일 들어서 20명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27일 신규 확진자 가운데 16명이 해외 유입으로 지역 발생자보다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에서 유입됐다고 하나요?
네, 대부분 이라크와 러시아에서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며칠 발생한 신규 확진 사례 가운데 역시 해외 유입 건수가 더 많았는데요. 이라크에 파견됐다가 귀국한 한국인 건설 근로자들과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어선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남미 쪽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브라질이 여전히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발표를 보면요. 브라질 안에 누적 확진자 수가 약 242만 명에 달하고요. 누적 사망자 수는 8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브라질은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격리 생활을 해왔는데요.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이달 초에 코로나 감염 판정을 받고 관저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는데요. 지난 25일 최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 검진을 받은 건 아니죠?
맞습니다. 적어도 세 번은 검진을 받았다는데요. 앞서서 검진에서는 모두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트위터에 가장 최근 테스트가 언제 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논란이 많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약봉지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고소됐다고요?
네, 브라질 내 50여 개 보건단체들이 연합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고소했는데요. 이들 단체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을 치명적인 위험으로 몰았고 무책임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산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의 앱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소식이죠?
네, 최근에 사이버 보안 업체인 사이닉티브와 그림이 각각 보고서를 냈는데요. 보고서는 모두 중국 기업인 다장이 만든 드론의 애플리케이션, 즉 앱이 보안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보고서를 낸 사이닉티브는 프랑스, 그리고 그림사는 미국에 있는 업체입니다.
중국 다장이 드론 시장에서 상당히 유명한 업체죠?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드론 제조업체인데요. 이 나장이 제공하는 앱으로 이 손전화에서 드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지금 수십만 명이 나장 앱을 쓰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1위 업체가 만든 드론 앱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대략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먼저 앱이 이 손전화에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건데 이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유심칩, 고유번호, 무선통신업체 이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요즘 큰 우려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앱에 있는 이런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법적으로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자신들이 확보한 개인정보를 넘겨줘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산 장비를 쓰면 각종 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등 서방 나라들과 중국 사이의 마찰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국방부는 중국산 드론 사용을 금지했고요. 지난 1월엔 또 미 연방 내무부가 부서가 가지고 있는 중국산 드론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외에 다장사 드론에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뭔가요?
네, 이 앱을 업데이트하려면 이 회사가 구글 쪽에 이걸 미리 알려서 내용을 검토받아야 하는데 이걸 건너뛰고 앱을 그냥 업데이트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 드론 앱이 구글 운영체제에서 쓰는 앱인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회사들이 앱을 구글이 만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애플이 만드는 운영체제용으로 만드는데요. 요 보안 문제는 안드로이드 앱에서만 발견됐습니다. 이런 건데 구글사는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조사해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장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성명을 냈는데요. 이 해당 앱은 외부에서 해킹으로 관련 당국이 부과한 비행 고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막는 보안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앱을 해킹하려면 강제로 사용자가 앱을 업데이트하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병력 투입이 주요 도시를 확대되는 가운데 주말 동안 곳곳에서 시위가 격화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원격 수업,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만 듣는 신입 유학생은 입국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동상이 시카고에서 철거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곳곳에서 시위가 크게 열렸다고요?
네,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주말 동안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열려서 진압 병력이 충돌했습니다. 현장에서 총격으로 사망자까지 나왔는데요. 이 밖에 기물 파손이나 부상자를 비롯한 물적, 인적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치권의 전 현직 주요 지도자들이 잇따라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큰 시위가 일어난 곳이 어딘가요?
네, 가장 먼저 오리건주 포틀랜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진압 병력을 투입하면서 최근 반발이 격화된 곳인데요. 주말 동안 평화적 집회로 시작된 모임이 폭력 사태로 번졌다고 포틀랜드 경찰국이 밝혔습니다.
평화적 집회가 폭력 사태로 번진 경위 짚어보죠.
네, 금요일이었던 24일 밤에 조직적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연설을 듣고 호응하는 집회가 포틀랜드 시내 연방법원 주변에서 열렸는데요. 여성과 장노년층 참가자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 엄마들의 모임과 재향 군인들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자정에 가까워진 오후 11시경에 일부 참가자가 법원 주변에 설치된 보호망을 흔들고 난입을 시도했다고 경찰 측이 밝혔습니다. 이 폭죽을 터뜨린 사람도 있었는데요. 당국이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연방 요원들이 최루가스와 섬광탄 등을 사용해서 해산에 나서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부상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시위 참가자들의 부상은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압 병력 중에서도 다친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 6명이 현장에서 부상당했다고 최돌프 장관 직무대행이 다음날 25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어떻게 부상당한 건가요?
네, 시위대의 공격이 원인이라고 울프 대행이 밝혔습니다. 이 사제 폭발물로 보이는 물건의 사진을 함께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범죄자들이 연방 소유지에서 연방 요원들을 공격한 사건임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틀랜드 시 당국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오리건과 접한 워싱턴주 시애틀에도 대규모 시위가 열려서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애틀은 포틀랜드에 이어서 연방의원 파견지로 지난 23일 발표된 곳인데요. 주말 동안 시위대가 돌과 유리병, 폭죽, 그 밖에 폭발물 등을 사용하면서 진압병력이 59명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26일 보도자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밖에 방화를 비롯한 폭력 행위가 계속됐다고 경찰 측이 발표했습니다.
사망자가 나온 것도 있다고 하셨죠?
네, 텍사스주 어스틴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경찰 발표에 따르면 25일 밤 시위대를 향해 한 차량에서 총을 쐈습니다. 28세 게럿 포스터 씨가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요. 경찰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습니다. 차량에서 총을 쏘기 전에 게럿 씨가 먼저 총기를 들고 해당 차량에 접근했던 걸로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는데요. 용의자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콜로라도주 오로라에서도 고속도로 점거 시위 현장에서 총격으로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시위가 벌어진 곳들이 대개 서부 지역들이네요.
네, 중부, 남부, 동부에서도요, 크고 작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켄터키주 루이스빌에서는 25일에만 시위 현장에서 76명이 체포됐는데요.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에서는 포틀랜드와 연대하는 리치먼드라는 주제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은 불법 집회를 규정하고 진압에 나섰는데요. 버지니아 주립대학 건물에 10만 달러 상당 재산 손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시위가 격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시위의 발단은요, 지난 5월 말 발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입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목 누르게 제압을 당한 뒤 숨졌는데요. 조직적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와중에 폭력 사태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들을 비롯한 연방 병력을 포틀랜드 등지에 투입했습니다. 민주당이 시정을 맡고 있는 지역에서 무정부주의자들한테 통제권을 뺏겼다는 이유였는데요.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정치권의 전현직 주요 지도자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요?
네, 하지만 우려하는 이유는 각각 다릅니다. 집권 공화당에서는 시위대의 폭력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연방의원들이 시민들의 민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의 바보라 박스 전 상원의원은 국토안보부를 설립한 것은 실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2002년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에 찬성 투표를 한 것을 후회한다고 25일자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 적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원격 수업만 듣는 신입 유학생은 입국을 불허한다고요?
네, 미국 대학의 신규 유학생들 가운데요. 이 온라인으로만, 원격 수업으로만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입국을 불허합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이 24일 이런 방침을 확인했는데요. 3월 9일 이후 신규 등록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해당자들에게 I-20를 발행하지 말라고 주요 대학에 통보했습니다.
I-20이 뭔가요?
네, I-20, 이 I-20는요, 비이민 학생 신분 증명서입니다. 이걸 학교에서 발급받아야 유학 비자나 기술 연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아예 비자 신청을 못하게 하겠다는 게 이민당국의 방침인 겁니다.
이민당국이 왜 이런 방침을 정한 겁니까?
대학들이 다시 현장 수업을 재개하고 문을 열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원래는 신규 유학생이 아니라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모든 유학생이 대상이었는데요. 가을 새학기부터 온라인 수업만 되는 유학생은 출국해야 한다고 지난 6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대학들이 반발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계획을 시행하지 않기로 지난 14일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의 후속 조치로 대상을 신규 유학생이 한정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후속 조치에 영향을 받는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요. 대학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들의 이익 대변 단체인 미국 교육평의회는요. 이민당국의 방침이 실망스럽다고 밝히고 이런 일을 우려해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들의 대비책이라면 어떤 겁니까?
평의회 측이 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요. 유학생 비중이 큰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측은요. 모든 법적 선택지를 탐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국토안보부가 신규 유학생들을 위한 유연성을 발휘해주지 않았다고 비난했는데요. 이 하버드대학교 측도요. 대학 사회의 건강 문제와 유학생들의 교육 문제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당국의 조치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침의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관계기관이 미국 전역 대학 중에 1,250곳을 이상 조사를 했는데 12%가 새 학기에 전면 온라인 수업 교육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신규 유학생이 얼마나 해당되느냐에 따라 대학들이 영향을 받는 건데요. 2018년에서 2019학년도에 미국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이 적어도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AP통신이 추산했습니다. 그중에서 아시아 출신이 약 76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내 인종차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동상도 철거 대상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의 대도시 시카고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동상이 철거됐습니다. 24일 새벽 대형 크레인을 동원한 인부들이 시카고 시내 그랜드 파크에 서 있는 콜럼버 동상을 받침대에서 제거하자 현장에 모여있던 시위대가 크게 환호했습니다.
시카고시가 왜 콜럼버스 동상을 철거한 겁니까?
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시장이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공공의 안전을 소모하고 우리 도시의 상징에 대한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재활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이트풋 시장은 이어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동상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고 말했는데요. 시위대와 경찰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처라는 겁니다.
동상을 두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있었나 보군요.
네, 지난 17일이요. 시위대가 콜럼버스 동상을 불법으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곤봉으로 시위 참가자를 구타하며 진압에 나섰고요. 폭죽을 터뜨리거나 돌멩이 등으로 공격하는 일부 시위대를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만에 시가 동상 철거에 나선 건데요. 철거한 동상을 어디로 옮기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콜럼버스 동상이 왜 논란이 된 겁니까?
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요, 1492년 미주 대륙을 발견한 이탈리아 출신의 탐험가입니다. 미국 정부는 10월 둘째 월요일을 콜럼버스 데이로 지정해 이 콜럼버스를 기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콜럼버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립니다. 미주 대륙을 발견한 영웅이라는 평가와는 달리 미주 대륙에서 평화롭게 살던 원주민을 포악하게 다룬 인물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데요. 따라서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대체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그럼 콜럼버스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시위대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원주민을 잔인하게 다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 전역의 콜럼버스 기념물 철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시위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과거 원주민을 억압한 콜럼버스 역시 인종차별주의자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 존치를 주장한 남부지역 주모임인 남부연합의 잔재를 없애려는 운동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던데요.
네,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요, 23일 남부연합군 장성이 이름을 딴 미군 기지나 시설 명칭을 교체하도록 규정한 항목을 포함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서 또 한 번의 양원 표결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으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기지 명칭 변경이 포함된 법안은 거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최종 확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오는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선에서도 이 가짜뉴스 문제가 다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가짜뉴스 첫 번째 시간으로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학자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소셜미디어 SNS나 뉴스 웹사이트 같은 온라인이나 혹은 전통적인 뉴스 매체에서 나옵니다. 마치 사실인 것으로 믿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비풍자적인 뉴스 기사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First press conference as president-elect that the term fake news hit the mainstream. Since then, President Trump has frequently accused...
가짜뉴스는 다시 정의하면 SNS나 전통적인 뉴스 기사를 통해 금전적 혹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오인할 의도를 가지고 유포하는 잘못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또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 가짜뉴스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오정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잘못된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사에서는 간혹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는 이른바 오보를 내지만 이런 오보를 가짜뉴스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보에는 일부러 거짓 정보를 유통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짜뉴스에는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존재합니다.
President Trump often hits back at coverage he doesn't like. He's used the term fake news in no fewer than a...
또 형식적 측면에서 가짜뉴스는 실제 뉴스와 유사한 구조와 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약간의 컴퓨터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뉴스트를 복제해 개인 웹사이트를 언론사처럼 보이게 꾸미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가짜뉴스를 보면 기자 이름이나 언론사 이름 등을 삽입해 겉모습만으로는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가짜뉴스의 유통은 과거에도 있던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 확산력이 높은 SNS로 순식간에 다수에게 전달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A recent fake news headline, President Trump signs visa-free travel policy for Macedonia.
많은 학자는 특히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가 민의를 왜곡함은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성립된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가짜뉴스를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짜뉴스로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가짜뉴스 첫 번째 시간으로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시아의 노래입니다. 샹들리에 매달린 채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거라고 하는데요. 샹들리어 들어보시죠. Party girls, don't get hurt, can't feel anything. When will I learn? I push it down, push it down. I'm the one for a good time call, phone's blowing up. Bring up my doorbell, I feel the love, I feel the love. Till I don't die. Going to swim.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과거 TV 화면에서나 볼 수 있었던 유명 인사를 만나는 방법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할 수 있게 됐고 유명 인사와 팬들의 소통도 가능해졌죠. 자,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유명인이 특정 팬을 위한 맞춤형 메시지를 전하거나 팬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생겨났는데요. 특히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어려워진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런 사이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소셜미디어로 만나는 유명인사.
So here we go. Happy birthday to you.
권위 있는 대중음악상인 그래미상 수상자이자 뮤지컬 가수로도 큰 사랑을 받는 R&B 가수 데버러 콕스 씨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Happy birthday, dear Tayo.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장소도 차 아니고요. 가족이나 다른 유명 연예인을 위한 축하 노래도 아닌 듯한데요. 콕스 씨는 바로 자신의 열혈 팬인 테오 카르도나 씨를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 겁니다.
She was singing happy birthday to me. So it was great. It was pretty cool.
테오 씨는 자신이 너무나 좋아하는 가수 콕스 씨가 자신이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다며 흥분에 감추지 못했는데요. 테오 씨는 카메오라는 사이트를 통해 특별한 생일 축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오는 유명 인사와 팬을 연결해주는 사이트로 팬이 돈을 내고 특정 요구를 하면 유명 인사가 그에 맞춘 영상 메시지를 제작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e're like the person lifting up the red velvet rope and letting people in.
카메오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 CEO인 스티븐 걸라니스 씨는 무대 위에 막을 걷어내고 일반인들이 유명 인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You put the message in that you'd want them to say to whoever you want them to say it to. The talent has seven.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유명 인사에게 듣고 싶은 메시지 내용을 보내면 그 해당 유명 인사가 일주일 안에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 영상을 보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유명인에게 이 친필 사인을 요청했다면 이제는 유명인이 직접 찍은 셀카 또는 셀피 영상을 요청한다는 건데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형식의 사인이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카메오 측은 최근 100만 번째 영상이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각 영상마다 회사가 수수료 차원에서 25%를 떼어가고 나머지 금액은 영상을 제작한 유명인사에게 간다고 합니다. 유명인사들은 자신이 직접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데요. 유명 희극 배우인 길버트 가프리드 씨는 지금까지 편당 $150짜리 영상을 1,200편 이상 제작했다고 합니다.
With the pandemic, well, obviously all nightclubs have closed down. Movies.
코로나 사태로 희극인들이 설 수 있는 나이트클럽도 모두 문을 닫고 영화나 TV 제작도 대부분 제작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업이 경제적으로 꽤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길버트 씨는 물론 카메오를 통해 부수입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팬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했는데요.
They're excited about the fact that you're talking to them personally.
팬들이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고는 너무나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유명 인사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사이트도 요즘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메스터클래스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연회비 180달러를 내면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 과학, 요리, 인문학 등 각 분야 최고의 스타들이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를 마음껏 시청할 수 있습니다.
Every time a camera passes you when you're on set, always look like it's something on your mind.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세뮤얼 L. 잭슨 씨 같은 유명 배우가 연기 수업을 진행하고요. 세계적인 드럼 주자인 실라 이가 진행하는 드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 밴드에게 있어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Years ago, you'd hear that your friend had a friend who had a friend who had a cousin who had a dentist who had another friend.
과거에는 유명인을 우연히 거리에서 만나기만 해도 행운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들 유명인이 나를 위해 메시지를 보내고 노래하고 강의하는 실생활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롭고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던 유명 인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또 특별한 기분도 즐기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코로나 의료진을 돕는 사람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의료 현장 최전선에선 여전히 개인 보호 장비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를 돕기 위해 평범한 주민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미 동부 버지니아주 사우스 라이딩에 사는 제프 시 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남는 시간은 마스크 수집과 정리, 분배 작업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제프 씨와 가족들은 집 차고에서 KN95 마스크를 100개씩 묶어 봉지에 담은 후 미 전역의 병원과 의료시설 등에 보내고 있습니다.
We have a shipment going to New York, and that shipment is about 133 masks to a cardiologist hospital.
현재 뉴욕의 한 병원 심장병동에 갈 마스크 130여 개를 포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남부 텍사스 주 등 이날 하루만 해도 여러 지역으로 마스크를 보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제프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마스크 100개를 기부하기 위한 모금 행사를 시작했다는데요. 사람들의 후원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총 4,000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프 씨는 또 친구들에게 마스크 분배 도움도 요청했다고 하네요.
Resources are scarce, but we are trying to put together a big order. And we need more help from the community, from federal government, from the state.
마스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대량 주문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연방, 주 차원의 도움도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나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있으면 대량 주문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병원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과 암 환자들, 노인 요양시설, 경찰, 보안관 등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은 아직도 너무나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보낸 후원금으로 마스크를 구입해 분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스크를 직접 만드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샤고프타 칸 씨와 타신 씨는 요즘 포목점을 자주 찾는데요. 마스크를 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은 천을 사서 집에서 마스크를 만든 후 의료인들에게 직접 만든 마스크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I feel so good. This is the best. Like, I can do something for someone.
샤고프타 씨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람된 일은 없다며 의료진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했고요.
We're helping each other, I think, yes. right?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especially in this.
사신 씨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그 무엇이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남을 돕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And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의료진이 지금도 현장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 역시 자신의 시간과 솜씨 그리고 마음에 다해 의료진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마이클 오엘런이 지역안보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 어떤 의견 냈는지 들어보면서 단어를 배워보겠습니다. Here's what he said.
It's not a bad thing for a president to be a little bit of a peacenik, even though you don't really think of President Trump as being a soft guy. But it's true, he wants to avoid new wars.
It's not a bad thing for a president to be a little bit of a peacenik. Peacenik, peace는 평화, something-nik 하면 뭐뭐 하는 혹은 어떤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beatnik 하면 1950년대 미국의 기성사회의 반발에 사회에서의 성공보다는 방랑생활을 추구하던 비트 제너레이션, 비트족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No good-nik, no good 하면 좋지 않은, 즉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 no good-nik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peacenik 하면 평화주의자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It's not a bad thing.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For a president, 대통령이 to be a little bit of a peacenik, 평화주의자 면모를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은 even though you don't really think of President Trump, 비록 당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여기지 않겠지만 어떻게 as being a soft guy, 부드러운 성향의 사람으로서 but it is true, 하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He wants to avoid new wars. 그가 새로운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오늘 배운 표현에 집중하며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It's not a bad thing for a president to be a little bit of a peacenik, even though you don't really think of President Trump as being a soft guy. But it's true he wants to avoid new wars.
Example,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스라엘 소설가 아모스 오즈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ounded in the 1967 and 1971 wars, he was Israel's most beloved peacenik. Wounded in the 1967 and 1971 wars, 1967년과 1971년 전쟁으로 상처입은 그는, 오즈는, he was Israel's most beloved peacenik.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는 peacenik, 평화주의자였습니다. Wounded in the 1967 and 1971 wars, he was Israel's most beloved peacenik. Peacenik, 비슷한 표현으로는 peace lover, peace monger, 그리고 pacify 하면 갈등을 진정시키다, 평화를 부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pacifist 하면 peacenik과 같은 평화주의자라는 뜻이 됩니다. Peacenik, pacifist. 오늘은 peacenik, 평화주의자라는 표현 공부해 보았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so much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버스턴의 More Than a Feeling, 느낌 이상의 감정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